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인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과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증거하셨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자들보다는 오히려 듣기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계를 쥐고 있었던 기득권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권위로 일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곧 말씀해 오셨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실은 거꾸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의중을 꿰뚫어 보신 주님이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또 너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참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비유는 그 두 번째 비유가 됩니다. 비유를 제가 읽었지만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어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났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받을 때가 되니까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주인에게 세를 바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땅히 그 종들에게 주인에게 줄 세를 열매를 드려야 하는데 주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심히 때리기도 하고 또 돌로 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그 아들됨을 보고 존대하리라 존귀히 여기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보내게 됩니다.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농부들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아들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이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의 유산이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는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간단하지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단히 정확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참된 구원자 되심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지만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 보냄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메시아,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분명한데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변할 수 없는 내용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반대로 이러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을 악한 농부들의 비유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내내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늘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드러내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행하여 보여주시는 사역의 내용들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저렇게 말하고 있는 저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그 드러내시는 사역의 행위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답을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는 증언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가 선지자나 선생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참된 구원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믿게 하는 그러한 시간과 과정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내용과 여러 모양으로 반복되고 강조되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분명히 주셨고 또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받은 자다 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본 바를 이야기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었고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같은 모든 일들은 이사야에서 기록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아름답게 드러날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고하게 증언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떡이라고 칭하시고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요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이 다시 한번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사람들의 권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인 것을 보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대인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 종이 중풍병이 들려서 집에 누워있는데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는데 이 백부장은 주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갖는 병이 낫는 것에 대한 기대는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치료책이 되는 어떤 약이라던가, 아니면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뭐 안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제스처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도 내 종이 낫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드러낼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 능력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지만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귀한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이런 귀한 증거로서 드러나는데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이 농부들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보냈지만, 그러나 그 아들에게서 상속될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인 그 악한 농부들과 같은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같으면, 너희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했겠느냐? 가서 진멸하고 세를 바칠 만한 성실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런 답을 받아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는 자신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의 권위와 다른 말씀이 주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런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쥐어져 있는,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안위와 권력과 힘들을 놓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내용이 철저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는 자리에 복종하여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그리고 죽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데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지니신 고난받는 종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폭력을 상징으로 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 자신들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워주는 그 일에 참여하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힘과 폭력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찾을 수 없고 은혜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히 다른 모양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고집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믿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신 것들을 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상황 속에서 확인하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도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이 봤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이 시편 118편의 말씀도 메시아로서 인용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118편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7절입니다. 22절부터 말씀 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보퉁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대단히 깊은 시름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자가 그 시름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싼다 하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낼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귀한 그 감사의 찬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넘어와서는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자는 그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자기가 설계한 그 건물에 필요한 그 돌들을 준비를 하겠죠. 규격에 맞추어서 깎아내고 모양을 만들고 다듬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자가 자기 건물을 세우는 일에 쓰지 않고 버리는 돌이라고 한다면 그 돌은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한 구석이라도 쓸모가 있으면 남겨둘 텐데 버린 돌이라고 한다면 전혀 쓸모가 없는 돌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버린 돌이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중심과 위치를 차지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다고, 알 수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삼으시고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이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해와 반대와 그리고 거부와 배척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교회여서 받는 핍박이나 환난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환영받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늘 가는 데마다 복음이 반대받고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심한 핍박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거부 속에서도 복음은 확장되어 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폭발적인 성도들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 한번 설교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여서 교회로 모이게 되고, 또 이 교회 모인 자들이 날마다 함께하면서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상상할 수 없었던 핍박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교회에 남아있으면 핍박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뜨거웠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고 이제 교회가 빈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교회는 망했다, 이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힘을 잃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끌어다 사용하시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과 그 맥을 같이 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냥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자면, 교회와 성도의 형편으로만 보자면 망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었다, 어려웠다,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과 더불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상상해 낼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결론이 자신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멈추거나 그리고 좌절되거나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일한 내용과 목적 안에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참된 메시아 구주가 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한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막을 것은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배척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의 죄인으로밖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지독한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연히 드러내므로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닫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제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호산나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를 해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했던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세우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 그 생애는 대단히 차이 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갈구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예수님이 주었지만 따르지 못하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에 비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에 호응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 복음서에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구주로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내게서 무엇을 이루어냈는가를 볼 때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의 끝은 옮겨달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기도로 마쳐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는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뜻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여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주님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떠한 답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구원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참된 구원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예수의 말씀과 사역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이나 고난은 우리에게서 많은 눈물과 한탄을 쏟아내게 합니다. 갈 수 없는 길을 가야 하는 버거움이 있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 그리고 그 본성의 저주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당연히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에 당연히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지 못할 길을 가게 하시고 견디지 못할 일들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우리를 곁에서 붙들어 내시는 주님의 그 손길과 또 그 일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률의 싸움도 아니고 될까 안 될까 어떤 운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일들이라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짐이나 각오는 어떠한 것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내게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일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에서 이루실 일들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걸어가시고 걸어내셔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일하시고 더 풍성하게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계획과 그 목적과 뜻이 우리의 생애에 대하여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갖는 확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그 덩치 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덩치가 큰데 너가 누구랑 싸울 때 내가 뒤에 있으면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제가 아들에게 뭐 상담해 줄 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뒤에 아버지인 내가 있어서 너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겠지만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헛된 것에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꽂아두고 이 세상이 나의 위협이요 또 이 세상 때문에 느껴야 할 절망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애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자리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절망과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 주어진 자리에 저희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여 주를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주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주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지지 않고 살아내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확인하는 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